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 18장부터 19장, 20장에 걸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다른 왕이었던 것 같죠. 그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왕에 대한 기록의 첫 부분은 이제 총평이죠. 전체적인 평가를 한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에피소드를 그 다음에 이제 전해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왕은 유대 역사상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사 왕이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어떻게 행했는가? 이제 4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외에도 여러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들을 마련하고 있었죠. 그게 산당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듯이 좋은 왕들을 소개하면서도 다 잘했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해서 이제 묘한 분위기를 남겨뒀던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드디어 그 산당들을 전부 없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이란 걸 보면 이제 우상 숭배도 거기 여전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없애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던 것을 막은 일이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오경에.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에게 무언가 그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것을 부숴서 없애버리죠. 자, 이렇게 행한 것으로 그 여호와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이 이르러서 다시 이제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런데 그의 의지함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전무후무하게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합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면 꼭 붙들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꼭 붙들고 있어서 절대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이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훌륭하다는 건 좀 이렇게 훌륭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누구였죠? 예, 아하스였습니다. 자,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6장 2절에 자, 아하스에 대한 소개 똑같이 이제 총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예, 히스기야하고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이것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악한 왕으로 소개되었던 것이 이제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아하스와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그의 과거가 그렇게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얘기를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형제가 불에 태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왔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와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전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자녀 교육으로 자식이 잘 큰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자식도 나오고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자식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님 밑에서 크셨습니까? 자, 좋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성장 과정이 어두웠다면 그 일로도 너무 그 많이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모로부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모델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 있죠. 이것은 단지 부모만 떠올리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늘 새 출발할 수 있죠. 자, 성경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어떤 어두운 그늘이 있든 또 나의 어떤 과오가 있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둡시다. 하나님은 오늘부터도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어제의 일로 신음하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전례 없이 나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총평을 한 이후에 다시 18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히스기야의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 가운데 펼쳐졌는가를 아주 인상적인 한 가지 사건을 들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하반부부터 있는 얘기죠. 18장 7절로 가보시면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난데없이 갑자기 그 어디든지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앗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이 하반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히스기야가 겪은 어떤 일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중이죠.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섬기지 않았다고. 자, 누가 앗수르 왕을 섬겼었냐면 아버지가 섬겼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섬겼냐면 다시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16장 7절. 16장 5절 6절에 보면 그 아람과 북왕국의 이제 연합군이 그 반 아수르 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연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제 아하스 시절이었는데 아하스에게 쳐들어오죠. 그런데 유다로서는 그 이제 쉽게 이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앗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돌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이제 유다를 도와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람과 북왕국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수르하고 가까이 지내서 좀 나라의 미래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아버지 아하스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은 썩 그렇게 나쁜 판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새롭게 부상을 해서 이제 아무도 무찌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강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 대 이르러서 아마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 꼴을 보고 이제 잃어버린 몇십 년 이제 이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북왕국까지 차지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뭔가 그 반대를 하고 배반을 하고 섬기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8절의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제 그때 그 이 블레셋 지방이 전체 아수르의 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식의 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그 공격을 했더니 또 공격이 잘 돼서 이제 거기다 무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왜 이렇게 했는가 굳이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판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 판단이 꼭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에 굴욕적으로 그렇게 그 온 그 금은을 갖다 바쳤던 일, 이제 굴욕적이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겠지만 이 나라는 그 유다가 이렇게 몇 번 공격을 한다고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로 봐서는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얘기가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반을 했더니 벌어진 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 왕의 그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이제 그 아수르 왕이 그 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뭐 별로 그 막을 방비할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괜히 아수르를 건드리는 바람에 히스기야는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한테 이제 한숨 그 쉬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바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구절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9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3절을 보면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아수르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북왕국을 보자. 북왕국은 어떻게 됐는가? 망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마도 아수르를 건드린 게 잘못이었던 것 같은데 아수르를 건드리는 바람에 지금 북왕국과 비슷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1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는데 북왕국과는 좀 다를까라고 이제 묻고 나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보면 도대체 7절 8절의 그 모습은 어디 갔나 싶은 모양이 나오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랬냐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조공을 받는 것으로 공격을 대신하겠다. 자, 금을 30달란트 달라고 하죠.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400억쯤 되더라고요. 금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15절, 16절을 보면 그 시킨 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 은은 다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이 없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예, 금이 없습니다. 금이 30달란트만 챙기면 되는데 그 어디 갔을까요? 그 금, 이제까지 있던 금. 예, 아버지가 다 미리 주었죠. 아까 읽었던 16장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공격을 멈추게 하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금이 없죠. 그래서 지금 16절에 있던 것처럼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죠. 역대하에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무언가 그 아수르하고 싸우겠다고 작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몽땅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블레셋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오기 직전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싸워서 이기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죽창 가지고 원자폭탄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 같은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을 했더니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내내 이제까지 지금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인데 그때까지 뭐 했냐면 성전 새로 수리하고 건축하고 유월절 행사 다시 지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나마 근사해졌겠죠. 지금 이 일 때문에 그 기둥을 다 깎아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가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 것처럼 성전을 그렇게 수리해놨는데 이제 성전 꼴이 어땠을까요? 자, 이 일 후에 예, 무슨 그 페인트칠 새로 하려고 할 때 그 칠 벗기려고 박박 대패로 문질러 놓은 것처럼 지금 성전이 그 모양이겠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해서 내내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이 해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전부 금지해 놓지 않았습니까? 산당도 폐지했고 다른 우상도 못 섬기게 하고 그리고 노뱀도 오래 전부터 오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도 없애버렸는데 지금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은을 보내면서도 아마 아무에게도 떳떳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한테도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할 만한 그런 여건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빠졌죠. 어떤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전무후무했던 왕인데 참 사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 긁어다가 갖다 줬죠. 자,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일이 이제 17절의 공세가 바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를 보면 이제 이어서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앞에서 그 시키는 대로 해서 입막음을 해놓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받을 거 다 받고 물러서지 않고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고위관료 3명을 보냅니다. 여기 잘 읽지 않은 이제 새 명칭이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당시 아수르의 관직 이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보내죠. 어디로 보내냐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왕을 부르죠. 세탁자의 밭이라는 장소에서. 그랬더니 또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 와서 이제 그들을 맞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자, 거기 세탁자의 밭이 나옵니다. 자, 때는 어느 때냐 하면 아람과 북왕국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였죠. 그래서 지금 서로 그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리아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이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르냐 하면 4절에 그 두 왕, 지금 쳐들어와 있는 두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랬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면 징조를 하나 부탁해라 그러는데 아하스가 거절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일이 벌어졌던 곳이 세탁자의 밭입니다. 자, 어떤 곳이었죠? 유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거 받지 않기로 하죠. 여호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의지했죠? 앗수르 의지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는 앗수르다라고 그의 결심을 얘기했던 곳, 그곳이 세탁자의 밭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열왕기하 18장에 지금 누가 와 있죠? 앗수르의 군대, 고위 관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자, 앗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들네에 이르러 앗수르가 나라를 멸망시킬 대상으로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용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게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좀 잘하지 싶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앗수르를 의지했다가 우리는 앗수르에게 다 망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법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19절에 랍사기가 얘기를 합니다. 18장 19절 열왕기하로 다시 왔습니다. 자, 랍사기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종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그 뒤에 읽어보면 그 지금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말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전하라. 대왕의 말씀이다. 19절에 보면 자, 용건은 이겁니다. 19절에 대왕 앗수르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넌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는 거냐, 뭘 의지하고 있길래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겠다는 거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너는 그래 싸울 수 있다고 아마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덤비는 거냐. 나한테 나를 건드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유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랍사기가 쭉 나열을 해주죠. 첫 번째 2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으로 의뢰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을 믿고 애굽의 그 힘을 등에 업고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한다면 애굽 별거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둬라.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아니다.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23절에 가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는 애굽만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의지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앗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으로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느냐. 예,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죠. 청하건대 라고 얘기합니다. 청할 상황이 아니죠. 자, 그 말 탈 수 있는 군인 2,000명만 모으면 말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한 마리, 그 기병 한 명이면 보병 1,000명보다도 더 힘이 세다고 하는 게 이제 기병인데 말 2,000마리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게 기병 2,000명도 갖추지 못할 형편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의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자,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뭐 정보력도 대단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거 히스기야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지금 백성들한테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던 모양인데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자,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이제까지 여호와 섬긴다고 했던 거 다 금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도 무슨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그저 와 있는 것 아니라 너희가 믿고 의지한다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손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 랍사게의 논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가 의지할 바는 아무데도 없다. 너는 아무도 지금 의지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라는 얘기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26절에 보면 그 이제 맞으러 나왔던 유다 고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자, 우리가 알아듣겠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니까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들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자, 아람말은 당시 이제 국제 외교 언어였습니다.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백성들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랍사게가 28절에 그 말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일어나서 크게 소리질러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한테 용건이 없죠.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할지라도 히스기야를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31절과 32절의 얘기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일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려던 프로젝트 내가 다 해줄 테니 거기 성 안에 갇혀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디 갈 데가 없이 곤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37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그 신하들을 보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아이를 낳을 때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뭔가 중요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 이 산모에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하죠.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자,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데 이제 히스기야도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법도 하니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여전히 아버지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앗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앗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갔더니 이 앗수르 왕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다른 전투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이제 들은 정보가 뭐냐면 구스왕이 쳐들어 올라온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그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 지방인데 그 애굽까지 그 전부 그 이제 세력권을 넓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 왕인데 이제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서 거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잔챙이 유다하고 그 시비가 붙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도 그냥 움직이고 사라지지 않고 그 다시 편지를 보내죠. 10절에 보면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딱 써서 보냅니다. 내가 지금 군대를 조금 빼지만 지금 너희 그 점령하고 있던 것 너희 앞에 포위하고 있던 것 빼는 거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라라는 걸 이제 편지로 보내죠. 그리고 이 말은 정말 빈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사야를 찾는 것 정도는 안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19절처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17절 18절에 보면 앗수르 왕이 여러 민족들과 그 나라를 황폐하게 했고 거기 있는 신들을 전부 불살라 태워버렸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당당하고 여유 있고 그랬을까요? 네, 그래 보이지 않죠. 지금 히스기야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했던 얘기가 가장 실감났을 사람이 히스기야였을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있는가? 같이 앗수르에게 대항하자고 하던 애굽이 있으나 애굽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구해줄 만한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군사력이 있느냐? 예, 없죠. 병사 2,000명도 못 뽑아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하고 있는데 자, 백성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산당을 없앤 그리고 노뱀도 없앤 그런 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 왕 밑에 따라와서 지금 십몇 년째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대군이 우리 앞에 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그것만 경험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히스기야가 지금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해달라는 기도도 사실 아닙니다. 곰곰이 읽어보면 구원하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구원이 어떻게 이를지도 뭐 떠올릴 수 없는 것 같죠. 하나님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모습이죠. 자, 이 상황에서 그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20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2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앗수르가 그렇게 여기저기 어디도 거침없이 다 정복하며 싸움이 이겨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5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앗수로한테 하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죠. 자, 내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이제까지 그 여기저기를 휘두르고 다녔으나 그거 사실 더 깊은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다 내가 옛날부터 정한 대로 내가 움직였던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자랑은 모두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35절로 가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 일로 산헤립이 그 뜻을 못 이루고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귀환을 해서 처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가 자기 집에 갔는데 거기서 칼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37절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왔다라고 지난 날을 회고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고 살았지.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는데 삶이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있을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이제까지 해온 거라고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죠. 뭐 보여줄 게 없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보여줄 게 없고 외국에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었던 것 같죠. 자, 그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못 들고 있죠. 주님, 이 인생이 뭡니까? 막힌 이 자리에서 막다른 자리에서 피해갈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히스기야가 그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순교의 특별한 다른 뜻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주고 계시죠. 도대체 18만 5천 명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그 위험한 곳을 다 피해서 앗수르의 왕은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집에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장난하고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삶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일 잘 풀리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떼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히스기야에게 무슨 지혜가 달리 생겼던 것 아닙니다. 앗수르하고 반목한 일은 별로 지혜로운 일처럼 보이지 않죠. 물론 히스기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을 법하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유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없던 지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바보같이 행동하죠. 어리석게 중요한 순간에 일을 전부 망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데 꼬여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에 안 꼬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를 계속 묻게 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자, 앗수르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앗수르, 너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에 열매를 맺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 앞에 그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18장 27절에 백성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위 상태가 오래돼서 그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황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포도를 언제 먹냐면 3년 후에 먹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 구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구해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쳐서 그 완전히 붕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공세는 끊어졌지만 그렇다고 유다가 앗수르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짐뿐입니다. 아직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걸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데도 계속 힘든 기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앗수르가 돌아간 이후에도 그 유다는 독립국이 되는 게 아니죠. 앗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히스기야 내내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를 붙들고 있으면 무슨 일을 겪게 되는가, 또 무슨 일을 피하게 되는가. 자, 오늘 이 문제가 오늘만 해결되는 일, 그런 일은 여호와를 붙든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앗수르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 유다가 이제 잘 살게 되는,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국이 되는 것,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에 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무슨 일이 면제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일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지혜가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능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궁지에 몰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우리는 계속 묻게 되겠죠. 이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뭐하라고 이렇게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 제 미래에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3년 후는 고사하고 석 달 후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대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를 계속 묻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 다시 18장 5절과 6절의 평가를 읽어보시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모두 담아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붙들고 있었다. 굳세게 붙들고 있었다. 아무리 흔들려도 떨어지지 못할 만큼 여호와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한 자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분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 여기 부름받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그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실 것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날이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벌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라고 증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놓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된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이 길이 맞는가를 자꾸 되뇌이게 되는 그런 질문과 의혹과 의심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